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7장 4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귀한 명절에 끝날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야 저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왔다.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7장 41절을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어 42절로 4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이곳은 그분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곳입니다. 주님께 그 초라한 작은 마을에 초라한 작은 마구간은 그 우주선은 어찌 보면 우주선의 착륙 지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곳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지만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그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그분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러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초대를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까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하게 될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5절 46절을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낸 사람들, 뭐 스승이라 생각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감히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임을 그들이 곧 조금 들은 말 가운데서 알게 되었던 거죠.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5절 46절에서 야 그분이 말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장 47절 5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말로 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사람을 놀리는 도시 사람들과도 같았는데 아니 갖고 있는 자로서 없는 자를 멸시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과 같았는데 아니 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니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오지도 아니하셨고 베들레헴에서 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절기 중에 한 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집이 아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지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님을 추위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분의 놀라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렇게 7장을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요한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강론과 함께 한 사건이 이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1절에 걸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몇 사본들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은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웨스트콧과 호튼의 헬라어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삽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헬라어 성경이 네슬레 헬라어 성경인데 그 네슬레 헬라어 성경은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괄호 속에 넣어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괄호 안에 넣어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간음을 장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생략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중하게 읽다 보면 그것이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늘 정죄합니다.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이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학자적이고 또 도덕적인 기초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날 밤 산헤드린에 모임이 있었다는 것과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내용들로 서로 의견이 교차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변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렸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십니다. 지난밤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이슬을 맞으며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주무셨으리라고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정말 유치하고 무례하고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전 지역에서 앉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밖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의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군중들은 자인이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쳐다보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치시고 있는 무리의 중앙에다 그 여자를 확 밀쳐 넣었겠죠. 그들은 그곳 땅에다가 이 여자를 팽개치고 노골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여인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여인이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중앙에 막 이렇게 밀쳐 넣으면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과 그렇게 했다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지금 판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일에서 판결하는 데 꽤나 고민이 되었고 아마 누구도 판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였었죠. 그때 우리 주민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5절로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지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현명하심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근데 이거 옳다 이거죠. 이것을 누그러뜨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딜레마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을 하실까요? 그들은 그분을 고소하기 위한 계략을 짰기 때문에 그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또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들은 실제로 그 여인을 돌로 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돌로 치기를 원했던 거겠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전적인 여인이 그분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녀의 당황함과 감정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고 그녀를 흘겨보고 그녀의 굴욕에 대하여 목을 쭉 내밀고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땅인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실상 그분께서는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녀를 고소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당황치 않도록 그녀를 자꾸 쳐다보지도 아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듯이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기록은 이것이 유일이죠. 주님께서는 여태 살았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참부 양론으로 많이 기록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발이나 혹은 군중들의 발길이 지워버렸을 그 성전뜰에 쓴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로 돌아가면 우리는 꽤 흥미있는 어떤 것을 집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를 버렸습니까? 이 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까? 예,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과거의 죄를 연결하여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로마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름을 쓰셨는지도 몰라요. 한 늙고 신앙심이 좋은 바리새인이 젊었을 때 로마의 한 연애 사건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이 늙은 바리새인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 오래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아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늙은 사람의 악한 그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 늙은 바리새인은 그것을 한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나 다른 일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망가듯이 그리고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필기자들 중에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거대한 죄악의 장소인 에베소로 또는 이서 땅에 쓰셨던 어떤 곳으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그것을 보고는 이크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급히 떠났을 겁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 갈릴리에 임신한 한 소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 쓰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가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시편 90편 8절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은밀한 죄는 하늘에서 추문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 모두에게 가려졌다고 하는 그 사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볼까요?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일 필요 조건만 부응한다면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뭡니까? 무죄입니다. 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났던 적도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러나 진정 돌에 맞지 아니할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주석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젊은이들보다 판단력이 더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까지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알아보고는 역시 떠났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를 제외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고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그머니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위선자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죄를 범했으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져야 할 그러한 노릇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에 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여인과 그녀의 죄 사이에 놓고 계신 겁니다. 동정녀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모든 생애를 스스로 어둠 아래 놓으셨던 이 유일하신 분께서는 이 여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분께서는 세계를 비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이거나 혹은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간음자이거나 혹은 거짓된 증거를 했다거나 다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사건이나 한 표적 후에 주님께서는 그 주제로 강론을 돌리시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레스카터의 내 안의 그리스도와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